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곳에 족한 줄을 알지를 못하고 불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 계시는데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들고 온 그 성경이 어떤 용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용도로 성경을 들고 왔는가? 난 예배당에 성경 봐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용도로 성경을 들고 오셨습니까? 어떤 용도로? 어쩌면은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책이 필요하니까 그냥 무심히 들고 오는 거, 막 그게 대부분이지 싶어요. 학생이나 청소년들 그 수련회 보면은 준비물 목록에 성경이 들어갑니다. 수련회를 하면은 예배 드리니까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 성경 가져와라. 막 그런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이제 교인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물,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이 있어야 돼, 그런 도구, 이제 그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 또 지금의 어떤 현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성경은 예배 드릴 때만 손에 잡아보고 다른 날은 거들떠도 안 보겠죠. 웃으신 분들은 이제 뭔가 있겠죠. 지금 마음에 찔린 분도 많을 거예요. 많을 것인데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성경 봐야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이제 들고 오고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만이라도 왜 성경을 내가 펼쳐놓고 있는가는 이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펼쳐놓는 것,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느냐. 그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보셔야 돼요. 성경 펼쳐놓고 말씀을 듣는다. 이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가?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가?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심, 내 관심거리, 그리고 또 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13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물을 나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걸 이 세상 해 아래의 폐단, 해가 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자대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적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봤으면은 이 말씀들이 결국은 재물에 대한 내 상태, 내 마음, 나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를 않으면은요. 그냥 이것도 지나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으면은, 아, 그러면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자든 신자 아니든 공통적인 그런 생각일 거예요. 재물은 많을수록 좋아. 많이 갈 좋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재물이 적어서 억울하지. 뭐 많으면 해가 되니까 난 조그만 갖고 나머지 버릴래.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어떤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지나치게 많으면 해가 된다 이런 말은 하긴 합니다. 들을 수도 있죠. 많으면 지나쳐 해가 돼. 근데 어떤 사람도요. 내가 나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많이 가졌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재물을 얼마 가졌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다. 근데 자기를 재벌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는 내가 해가 되도록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는 큰 폐단. 폐단이라 해가 되는 어떤 일이 해가 되는 것인데 그 폐단을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 이게 폐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져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말자. 그래 다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겠어요? 나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 안 할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보면서 아, 난 이렇게 해야지. 아, 난 이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자기 어떤 다짐으로 나아가는 그걸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어떤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내가 소유한 그 재물에 대해서 해가 된 정도로 많아 그 생각은 안 해요. 남과 비교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진 게 해가 될 정도로 많다 그 생각은 안 하죠. 재벌도 그런데.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재물이, 그 돈이 해가 될 정도로 내한테 많다. 그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이 실감이 안 되죠, 사실은요. 우리 마음 바탕이 그런 거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의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게 폐단이다. 100번 철문 읽은 날지라도요. 아,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두리뭉실 덮고 넘어가 버리죠. 오히려, 아이고, 야, 나는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소유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물을 어느 정도 소유를 해야 사람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유를 해야 해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돈을 가지면 내한테 해가 되겠다 생각되는 거. 얼마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100억. 너무 크게 불렀습니까?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절대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 안 합니다. 늘 부족하죠. 해가 될 정도로 많아.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재물이 해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정도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해가 돼요. 돈 자체가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지면 해가 될까 이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자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돈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자에게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부자가 근심 했다 하고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소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안 돼요.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심을 했어요. 근심했다는 건 내 소유를 지키고 싶은 것이죠.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부자 돈이 많아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역시 이 소유, 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지키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면은 결국 재물이 해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재물을 뭐 적게 가지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거나 그런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적게 가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눠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재물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내 재물을 늘리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재물의 복을 위해 찾는 게 아니다. 일단 그런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마음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요, 아, 내가 재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좋아한다. 또 내가 재물에 탐심이 있다. 재물이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난 재물을 멀리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가 아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내가 지키고 싶어 한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나에게 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 소유자가 나더란 얘기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그렇게 내 마음 상태가 드러나지는 것이 성경에 펼쳐놓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오는 용도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고요. 펼치면서 이 성경은 나를 얘기하고 있다. 내 마음 상태를 끄집어내면서 나를 보게 한다. 그게 성경 용도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부터 깨끗하다거나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나 얘기, 내 얘기. 재물을 해가 되도록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해 아래 폐단. 그 폐단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절대 나는 재물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난 재물이 있으면 잘 사용할 수가 있어. 늘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재물을 절대 포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포기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으니까 결국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재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모르면 받고 있는 것. 그걸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그런 인간이 있고 있거나 또 뭔가 안다고 하는데 부인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고 또 얘기하고 안다고 하면서 내가 부인해버립니다. 재물이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15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문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욥도 이런 말을 했죠. 욥이 1장에 아시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알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신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 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담을 건졌지 않소 뭐 그런 노래도 뭐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걸 믿으시냐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죠. 재벌이나 힘 있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 물고 났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그런 사람도 알몸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나 어떤 그 소유한 재물을 보면은 저 사람도 알몸으로 태어났지 그 생각 안 들어요. 금수저 물고 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평생 가도 집안집 못 가진 사람이 수두룩한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뭐 집 수백 채가 있다. 그런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 아기 알몸으로 태어났네. 그 생각 안 듭니다. 금수 이렇게, 금수에 생각이 되는지. 이것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사 자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알몸으로 와가지고 알몸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뭐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욥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재물이 있고 없는 것에 이유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가셔 이렇게 말하면서도 거두가시는 건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욥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어 재물을 주시고 이유가 있어서 거두가신다. 근데 나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어. 결국 욥의 잘못은 뭐였냐면 그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에 재물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말하지만 왜 가져갑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없다. 그래 혼란스러웠던 게 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물이 많고 적음이 이 꺾음이 중요한 증거가 되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물의 여부, 재물이 나한테 있어, 나에게 없어, 있다가 사라졌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 관계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재물이 있다 사라져버렸네? 내가 죄 지었나? 그게 욥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재물에 어떤 의미를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져가시는 것인데 우리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을 하지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결국 뭘 모르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 몽땅 다 껍데기라는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지라도 다 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말을 해도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런 것이죠. 나도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재물을 본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 그게 나였구나. 그 파악, 그 생각을 성경을 펼쳐 보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이유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라는 인간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뭐 별 생각 없이 무심히 오는 게 습관으로 되어 있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뭐 성경책 가방 들고 집을 나설 거란 말입니다. 예배당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의도하는 것, 이 성경의 용도, 나에게 하는 일은 날 보게 하는 것이다. 나를 나로부터 곤두박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생각은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난 교회도 잘 나오고 잘 다니고 믿음도 있고 난 말씀대로 살려고 예의를 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심판받을 존재 그것뿐이더라. 이걸 알자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이 성경이라는 거 아는 게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어디를 펼쳐도요.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 없는 심판으로 이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어디를 펼쳐도.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경 잘못 읽은 것이죠. 절대 성경 우리에게 이걸 행해라 그런 욕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읽으면서 아 이래서 인간은 구분될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였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잃었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아 구원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께 밀어놓고 주님께로도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은총을 누리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에레미야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는 여호와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원이 하는 여호와께 있다 이런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봐야 되죠. 그 말은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봐봐야 나에게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나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되는 신앙 행실들을 다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은 없어.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를 보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면 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는 게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를 봅니다. 근데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인 분이에요. 근데 보라 그래요. 어디를 봐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보려면 어디를 봅니까? 성전을 보죠.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준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이게 여호와께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자꾸 나를 잘라내요. 잘라내면서 옹땅으로 건져가지고 예수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회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의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면 이 재물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내게 있는 어떤 선의 행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내가 선의 행실을 여기는 것이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해 아래에 있는 큰 폐단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해로움이 되더라. 이게 큰 폐단이라고 한다면 그게 딱 맞아요. 지금도 세상 그런 폐단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나왔은 저 나온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것이 인생 이치지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인생 마치 내가 인생의 이치를 잘 알고 있고 소유하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사는 것처럼 착각이 쉽다는 얘기죠. 벌거벗고 나왔은 적 나온 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다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주어질 때에 그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해가지고 내가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있던 게 사라질 때에 그걸 당연한 것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믿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복 받겠다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부끄러운 대로 나서 부끄러운 대로 돌아간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었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었구나. 그게 나한테 부끄러움 되는 것으로 아담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자기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은 자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고 나와서 나온 대로 돌아갈 때까지 나에게 가치가 되는 그런 일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 재물을 못 가져가 이런 말 되겠지만 무슨 또 뭐냐면은 내 가치를 위해 수고하고 일한 것 중 어느 하나도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헛된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수고라 해도 유익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소유를 떠나서 가치 없는 존재 늘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소유가 많을수록 알아주는 가진 존재가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꾸 주를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의 문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본성으로 살아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명히 드러나집니다. 소유 문제, 재물 문제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인간이구나 드러나요. 그게 성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나의 가능성입니다.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가능성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었구나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점차 마음이 하나님께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믿음이 굳어지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바울도 열두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아니했다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심판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는 신자에게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일한다 이런 말 듣지를 못합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부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거나 많이 하게 되거나 이게 없단 말이에요.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물질의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그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이죠. 한번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구절 보면서. 아, 그래, 맞다.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또 이 성경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고 해로운 것들이 나겠으니까 내가 부활의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드십니까? 아니면 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의 뿌리라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객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주보 그림이 이제 그런 것인데, 관객처럼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연극 구경을 하면서 재밌네, 뭐 연기 잘하네. 그러다가 연극 끝나고 돌아가면 내가 연극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관객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관객은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끝나고 돌아가면 끝나죠. 이 성경이 시원한 예배당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듣고 예배당 나가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복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돈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요. 예배당을 나가기도 전에 다른 말 들으면서 지워집니다. 차곡차곡 지워집니다. 앞에 내가 뭘 들었는가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이놈의 신목사는 설교하면 같은 말을 하니까 나중에 큰 느낌이 없어요. 이제 유시민 씨가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경제의 용어로 합니다. 뭐냐면 같은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나중에 느낀 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정말 체감이 되려면요.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뭐 6.25 때 피난 가는 것처럼 먹을 거 없을 때 구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쌀 한 주먹 쌀이 뭐 쌀은 아니고 보리쌀 그 왕겨 내가 전라 사투리 모르게 죽제라고 있는데 죽제 그 보리게떡 맞는 그게 있어요. 가루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함이 되는 거 하루 먹는 거 그 상황이 돼야만이 정말 어떤 한 끼 먹을 거 입을 것으로 눈물 흘리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끼가 피난 때라 할지라도 매일 계속되면은 처음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면은 하물며 먹을 게 차고 넘치는 지금의 시대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족하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펼쳐지면서 먹고 입을 가치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이 먹고 입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란 사실이 그게 정말 내 실제로 다가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병나게 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만드나 할 말 없는 존재다. 이게 정말 나에게 내 문제로 다가와져 버릴 때는 그때 그 생각이 있을 때는 그 한 끼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죄인이다 죽음의 존재다 이런 말도 계속 들으니까 느낌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오기만 그 말 들었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서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 사람이 나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존재구나. 이게 정말 내 문제 다가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는 다시 새로움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다. 말씀 안에서 이런 새로움을 발견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신자의 실상 현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내 발로 어떤 구원을 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다. 그게 내 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펼침에 아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불의함과 더러움과 저주의 모습들, 비참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끄집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너의 모습이다. 늘 어떤 그 심판이란 죄라고 하는 그림자처럼 나에게 따라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생명이라는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 우리가 말씀을 놓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함이 있다. 이게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신자됨 가운데에서 난 주님만 찬성합니다. 난 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지는 게 상 받은 것이고요. 그게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관객은 안 나옵니다. 관객은. 그래서 늘 성경에 펼칠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새로움을 발견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새로운 여러분 생명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한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주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은 익숙한 습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나를 보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그 새로움으로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